오늘 그 주차하시면서 예배당 저쪽 끝에 식당 쪽에 그 주차된 까만 RV 차량을 보신 분 보신 분 있네요. 그 아까 소개해드린 김승진 신경수 집사님 두 분께서 이제 1년간 이제 미국 도처를 이제 다니실 계획으로 그 갖고 오신 RV입니다. 한번 나중에 구경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질문. RV 차에 적혀 있는 글을 보셨습니까? 차는 보셨다 그러는데 운전자매님 글도 보셨어요? 예. 거기 좌우에 뭐 복음 성경책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 말씀들이 있고 근데 제가 그걸 어제 아침에 보면서 먼저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예. 이런 글귀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y do I exist? 나는 왜 존재하는가? What is my life for? 나의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의 인생 목적이 뭔가 이런 질문이겠죠. 이제 철학적 질문을 차에다 이렇게 새기고 다니세요. 저건 철학책이 아니라 철학차입니다. 예, 예, 철학적 질문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질문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보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철학적 질문은. 이런 것 갖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메타 퀘스천이라고 그래요. 메타 퀘스천. M-E-T-A 퀘스천인데 그 메타란 말은 이제 헬라어인데 그대로 영어로 쓰고 있는 단어거든요. 뜻은 저 after라는 뜻이에요. 뭐뭐 뒤에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 물리학을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physics라고 그러죠. physics라고 하는데 거기다 앞에 메타를 붙여가지고 메타 physics 하면은 physics 다음에 오는 거니까 뭘까요? 메타 physics는 철학의 한 분과인 그 형이상학을 뜻합니다. 철학보다 아저 physics보다 다음에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그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학문이죠. 그러니까 물리학은 이 존재하는 어떤 대상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인과관계를 밝히고 띠어리를 만들어내고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통해서 어떤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의 띠어리의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형이상학에서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물리학자는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철학자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서 다 같이 모르는 게 철학적인 토론이기도 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좀 안 쓰죠. 근데 만약 어떤 분이 이 예배당 안에 몇 명이 존재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 회중 그 뭐죠 그 개수하는 분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이상한 질문이라고 느끼겠지만은 대충 뭐 몇 명인지 참석자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몇 명인지 세어보고 예를 들면 뭐 130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중이 몇 명이 오늘 존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세질 않고 대뜸 존재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던진다면은 아마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약간 좀 당혹해 하겠죠. 예, 철학적 질문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당혹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만이 그리고 이렇게 그런 질문에 답하는 훈련을 해야만이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또 알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Who am I? 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떤 답변을 보통 하십니까? 지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Who am I? 난 누구인가? 떠오른 것들이 좀 사람 비슷비슷하겠죠? 뭐 내가 뭐 내 이름부터 시작해갖고 뭐 내 직업, 또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뭐 배우자인지 뭐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내 자녀 아빠라든지 엄마라든지 혹은 부모님과 관련해서 내 부모님의 자녀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좀 더 묘사적으로 나온다면 뭐 나는 뭐 170cm 정도 키에 배가 볼록하게 나온 중년 남성 뭐 이렇게 자기 모습을 묘사할 수 있을 테고 또 뭐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자기를 묘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답은 사실은 어떤 근본적인 그 내가 누군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어떤 실체를 드러내는 질문은 아니에요. 예, 내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 묘사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다 보면 늘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 피상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겉에 보이는 묘사된 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한테 물어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Who am I? 하고 묻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친해야 되고 그런 말을 물어보려면 갑자기 Who am I?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배우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배우자한테 Who am I? 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당신은 멋진 남편이야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도 나는 아내는 뭐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Who am I? 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많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분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 묘사들이 떠오를 거예요. 뭐 많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나사렛 출신으로 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뭐 30대 초반의 남자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뭐 마리아의 아들이다, 아니면 뭐 야곱의 형이다, 또 뭐 목수가 직업이니까 목수다, 뭐 유대인 선생 혹은 랍비다, 아니면 집 떠나서 3년간 제자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강연회를 열심히 열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을 받고 33세에 죽은 유대인인 싱글 남성이다. 뭐 이런 좀 더 디테일한 묘사를 할 수 있을 테고, 혹은 뭐 수준 높은 도덕률을 가르친 분이다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물어보신다면 그런 답변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분에 대한 묘사예요. 그야말로 묘사. 그분 자체,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는 대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부분적인 진리를 드러낸 것이고, 부분적인 진리라는 것은 그런 온전한 실체를 다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경우 오히려 미스리딩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하게 할 수 있고,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한다면 그분의 다른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정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엄한 고백이죠. 한 인간에게 대해서 정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였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 그들의 메시아임을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병고침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을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겠죠. 강아지 새끼가 강아지인 것처럼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대해서 Who am I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 실체를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정말 이 고백은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굿가이예요. 좋은 분이시죠. 참 좋으신 분. 그래서 보통 수준의 굿가이 수준을 넘어가지고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4대 성인 누구예요? 예수님. 그다음에 석가모니, 공자. 옛날에 소크라테스 그랬는데 요새는 이슬람교가 흥황해서 그런지 소크라테스 대신 마호메트를 또 넣기도 하더라고요. 바뀌었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배울 때는 4대 선생 중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어요. 자,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높은 도덕률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죽기까지 그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성인으로 여깁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성인으로 우리가 존경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그런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가르치기 위해서만 땅에 온 것이라면 굳이 그분이 십자가형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의 그 도덕 선생으로서 뭐 가르침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또 더군다나 이분은 그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냐, 그 이적 소위 말로 요새식으로 하면 치유 은사를 베푸셨잖아요. 병고침을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분이고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냥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추앙받고 탑스타로서 그냥 그냥 사시면 되신 분인데 왜 그분이 십자가형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이분의 목적이 아닌 걸 거기서도 알 수 있죠. 실제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준 것은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럼 왜 이분이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를 본문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8장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하고 뭐 나를 보내신이라고 이런 표현을 세 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 이 당시 고대 운동의 이제 쌤족 문화 전통에서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는 동격이에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보낸 이를 대표해서 그분의 권한을 대행하는 일종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자예요. 예를 들면 사신이 그런 역할이죠. 요새 그런 외무부 장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지만은 그분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대통령 대하듯이 예우를 갖춰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대우를 하고 그런 것이죠. 어쨌든 에이전트로서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분 말씀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말씀, 그분 뜻 아닌 건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자기가 그냥 거의 하나다라는, 실제 우리는 삼일체라는 그 신앙적인 교리적인 어떤 고백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고 있지만 어떤 그게 삼일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고 완전하게 알고 그분 뜻대로 행하는 것. 자, 그 8장 우리 읽은 8장 그 8장 4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에는 자신이 본질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로서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죠. 물론 이 예수님이 행한 메시아적인 그 것들, 치유사 이런 것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이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한다는 것은 혹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저 8장 여기 마찬가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24, 28, 58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이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책 중에 이제 24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은 이제 내가 그이다라는 말에 이제 그이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고생 주일 말이 되겠죠. 헬라 원문에는 이게 내가 그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말로 한다면 내가 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우리나 그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넣은 거예요. 그라는 말을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지칭하는 거 생각을 하고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내가 그이다니까 그들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 사람 그게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원문에 어쨌든 없어요. 내가 이다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이제 구조상 그걸 집어넣은 건데 이걸 이제 보호라고 하죠. 영어로 이게 뭐 I am a boy 하면 나는 소년이다 하면 그 소년이라는 게 보호로 나의 어떤 그 속성 이런 걸 설명해주고 나라는 것과 보이라는 것이 이제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저 이 원문의 구조가 사실 드러나서 영어 원문과 영어로 헬라 원문을 보기엔 좀 쉽지 않을 테니까 영어 뭐 여러 번역본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그런 다른 구조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영어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If you do not believe 만일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That I am he가 아니고 그냥 That I am 그러니까 만일 내가 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 중에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I am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가르쳐서 I am이라고 말한 것은 이건 엄청난 의미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 선택을 받아서 그 떨기나무 타는 떨기나무에 갔더니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하는 그 리더로서 이제 임명을 하려고 했더니 모세가 도대체 가서 뜬금없이 하나님 보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몰랐죠. 이 모세는 그래서 그건 이 백성한테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얘기를 해야겠냐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영어로 이제 I am who I am. 그냥 I am이에요. 나는 이다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내가 그인 줄 아노라 라는 몇 번 반복하는 표현들은 사실은 I am 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함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부족해갖고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유대인은 금방 알아요. 그런 표현을 들으면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건 정말 신성 모독도 정말 보통 신성 모독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어요. 너무나 존귀한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른 이름을 대체했어요. 예를 들면 별명 같은 거죠.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도나이. 그건 이제 뭐 주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뭐 대신 지칭을 합니다. 혹은 뭐 이게 기록을 하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그 기록을 잠시 멈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록을 했다는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정말 이거는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 신성 모독이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I am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말을 한 거나 다름없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뭐 당장 죽여 마땅한 거죠. 실제로 8장 말미에 가서 그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고 이렇게 정말 황당한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 자기들 조상이죠. 유대인의 조상이고 그 민족의 조상이고 이미 1700년 전에 있었던 인물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물론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창조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로고스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창조 때 같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에 먼저 계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가 아직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서 그분이 이제 성전에 숨어서 나갔다 뭐 이런 표현을 마지막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이런 말을 한다면은 혹은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 우리 뭐 취급해요? 예, 네.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한 번은 제가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물을 보는데 종교에 관한 무슨 다큐멘터리인데 그 저기 충청도의 그 계룡산에 많잖아요. 그 이런 도인들이 많은 곳이고 그 최순실의 아버지 최 누구죠? 최태민 그분이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 기독교 그 저 이단 연구하는 그분 암살 당해졌죠. 어떤 그 탁명한 그분이 그 이분을 알아요. 계룡산에서 만난 적이 있대요. 그때는 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도인은 도인인데 그러니까 큰 무당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조그만 무당보다는 훨씬 영역이 좀 뛰어난 것 같은 큰 무당이었다고 기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났는데 갑자기 목사가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탕명환 씨가 그랬대요. 네 과거를 내가 아니까 목사라고 하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대는데 뭐 중앙정부인가 하여튼 안기부인가 거기서 압력이 들어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계룡산 거기 가면 도인들이 많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어떤 분이 수염이 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집에 있고 무슨 의자들도 있고 무슨 예배 보는 처소 같은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교인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리포터가 가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예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뭐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길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할 때 우리가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심리검사하면 이런 사람들은 백인백 그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느님 아들이다,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다 이런 말 들으면은 정신병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심지어 자기 하느님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누가 봐도 과대망상 환자 아니면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은 예수님은 그 우리에게 높은 도덕률을 가르친 그런 성인입니까? 아니면 과대망상병 환자입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고 애쓰면은 이미 제 질문의 트릭 속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질문이 뭐가 잘못된지를 밝혀내는 것이 우선 순서겠죠. 뭐 아니면 뭐 4대 성인들 중에 예수님만이 좀 유일하게 과대망상병에 걸린 분일까요? 아니면 이제 과대망상 환자인데 가끔 정신이 들 때는 높은 도덕률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것도 아니겠죠. 네, 그분의 정체는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도덕률은 그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냥 그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인데 그 말씀은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혜를 정말 높이고 정말 인간으로서 최고의 어떤 지혜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지창조 때 천지를 창조한 지혜로 말씀으로 지혜로 창조한 그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로서는 그분의 지혜로부터 나온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예수님을 뭐 4대 성인이다 뭐 아주 칭송을 많이 한다 그래도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래서 본질상 그분 실체는 하나님인데 위대한 인간들 중에 하나로 여긴 거니까 그러니까 창조물을 피조물로 격화시킨 거죠.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막 칭송하는 걸 듣고서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밖에서 대접받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정말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을까? 그 분노가 올라오는 건 의로운 분노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 Who am I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묘사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실체를 깨달을 수 없고 그냥 지혜로운 사람, 성인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냥 존경할 뿐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적인 진리에서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사실은 축소하고 어떻게 보면 은폐를 한 것이죠. 그 예수님 오늘 본 말씀에서 이랬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또 선언하셨어요.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것도 우리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걸 담은 거예요. 근데 뭐 우리말을 뭐라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말에서는 이제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죠. 정관사, 부정관사 구분이 없어서 이 말씀에도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 정관사를 사용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더의 방점이 있습니다.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라는 관사는 뭐 앞에 나온 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더는 어떤 유일한 것을 얘기할 때 더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학위 논문 같은 거 쓰실 때 그 뭐 보통 이제 뭐 무슨 study on 뭐 하고 뭐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study 하고 그런 건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 자기 theory에 대해서 정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더입니다. 사실은 겸손하게 A study on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 사람 겸손하네 이렇게 영어의 그 뉘앙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박사 받긴 또 쉽지 않겠죠. 예. 이 정관사를 더 붙이다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참되고 그냥 유일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또 유일한 길이고 참된 길이라는 뜻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참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에덴을 뛰쳐나가고 그래서 애쓰고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냥 먹고 살다가 누구는 좀 더 잘 먹고 살다가 누구는 뭐 벤츠 타고 살다가 누구는 지금 폰이 없나? 여기 제일 싼 차가 뭔가요? 200만 마일 된 중고차를 타거나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 또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은혜죠.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예,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뭐 나름대로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구원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성취나 어떤 행동의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 기준에는 미달이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이 Who am I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성인 중에 하나예요라고 얘기한 것이 부분적 진리라고 하고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실체를 오히려 가리고 망각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The truth. 이 진리란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알파벳 A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테이아.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A라는 뜻은 그 영어에서도 그 A A가 그런 뜻인데 not, not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theist 하면 유신론자고 atheist 하면 무신론자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그 A가 symmetry 하면 뭐 좋아하고 A를 붙이면 asymmetry 하면 조화가 부조화 뭐 이런 부정의 의미가 있고 뒤에 그 레테아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사람이 죽으면 저 뭐 지하 세계 혹은 뭐 지옥 뭐 글로 갈 때 그 건너는 강이 있어요. 몇 가지 강이 뗀다. 그 중에 한 강이 레떼의 강물이에요. 그 거기 죽은 사람은 그 레떼의 강물을 마셔야 돼요. 이게 망각의 물이에요. 과거의 모든 것 다 망각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그래서 진리란 말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아요? 알레테야 망각하지 않는 것 혹은 은폐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진리라는 의미의 한 의미는 이런 언어적인 의미와 관련해서 의미는 그분은 우리가 망각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의 기억이 있어요. 에덴의 기억이 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고 또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이 공급하신 무한한 자원을 그냥 뭐 그냥 무한히 누리는 그런 그리고 그분의 생명인 영생 축복을 누리며 살던 에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어떤 상태인지 가늠이 잘 안 되는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그 아슬아한 기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걸 뭐 신에 대한 갈망이라고 이제 그런 정신분석 저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 갈망을 잘못된 데다 향하면은 그 길은 길 같지만 진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신을 찾습니다. 그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 각자 다 더 웨이라고 믿습니다. 이 길을 가면은 열반이 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 못 사는 인생인데 어느 길을 열심히 갔어요. 그 길인 줄 알고 근데 막판에 갔더니 그 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길이 아닌가요? 하면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인생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끝이고 그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찾으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에 걸쳐서 기자고 믿었던 신념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진리를 들어도 들을 기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어요. 네, 오직 이 에덴의 기억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에덴의 회복을 우리 삶을 통해서 에덴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 말씀은 데모할 때 쓰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는 뭐 빛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데모하는 사람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예, 그 에덴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고 이제 온전히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간단합니다. 그 에덴의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망각한 것,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알레테아가 아니고 떼아인 거, 떼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통해서 길임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진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을 한 것부터 자유케 된다는 선언을 하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선언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구원 받을 것이고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라는 맥락 속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측면에서 그 우리 그냥 좀 심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내면 세계의 치유 회복도 관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 다시 면대면 대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다음에 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그것만을 생각했다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믿고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돼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영생이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설마 영생이라는 것을 뭐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 복들 하고 바꾸진 않겠지만 우리의 그 영생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내면 세계의 모든 망가져 있는 것들, 왜곡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갈 때 그것도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그 인격 왜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격 유형들을 얘기했죠. 다 그 뭐 한두 개 아니면 몇 개 그것들이 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건 왜곡이에요. 그 왜곡이 있을 때는 그 온전한 그 관계의 어떤 즐거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께서는 참 간절히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 살아가길 바라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의식하는 것보단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는 것도 우리가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린 삶이 어떤 것인 것을 그 회복의 과정들을 실제로 이렇게 겪을 수 있다는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그 복된 삶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불쌍한 인생들, 또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사망의 급료를 즐겁게 받게 될까요? 그 급료를 받게 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신 자만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게 하시고 또 그 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단순히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돌아온 자가 아니고 죄의 종노릇을 했을 때 모든 옛사람의 어떤 습관과 우리의 망가진 인격의 모든 기능들 또 그런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